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말하자면 좀 모순돼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돔 그리고 암몬 또 특별히 모압 이런 민족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싸우지 마라. 이미 그 종족은 멸절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댈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싸운다. 싸우지 마라. 예를 들어 볼까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또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에서하고도 싸우지 말고 모압하고도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19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자, 그런데 이렇게 싸우지 말라 또는 다투지 말라라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오늘 24절을 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어떤 경우는 싸우지 마라. 뭐세 번씩 강조를 하더니 또 오늘은 싸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싸우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본문적 갈등이라 그래요. 본문적 갈등. 어떤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때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게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만 알면 성경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이 위치를 보시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바깥쪽 종족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는 그 모든 종족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가나안 경계선으로 밖에 종족들과는 싸울 필요 없다. 그건 망하도록 돼 있다. 그건 내가 직접 한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안쪽에 들어와서는 물론 그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지만 누굴 통해서 싸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가나안을 경계로 가나안 밖에 지경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라. 근데 안쪽에서는 너희가 직접 싸워라. 물론 승리는 내가 보증한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둘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안쪽에는 백성들을 통해 전쟁을 하시고 바깥쪽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자, 이 차이가 암시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그 구원의 문제에 관한 우리가 싸울 전쟁이 있나요, 없나요? 0.1%도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첨가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기까지는 0.00001%도 우리의 조건이나 인간의 노력이 행위가 개입될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지로 가나안, 지경 밖에 에돔에서 또는 암몬, 모압 이런 종족들과는 다툴 거 없다. 내가 직접 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메시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그러나 헤스본 왕, 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건 싸워서 얻는 땅이에요. 싸워서 얻는 땅. 자, 이 땅은 물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싸우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너희가 내가 약속한 대로 밟고 순종해서 전쟁의 폼만 잡고 있으면 물러서지 않고 내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밟고 진격만 하면 그 땅은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누릴 것이다. 이 얘기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평화와 무지개 빛깔과 햇빛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 밤을 지나 그 공로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전쟁이었어요. 그럼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만난 전쟁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난 전쟁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난 전쟁이에요. 즉 구원 이후에 만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새로운 전쟁이 시작돼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돼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전쟁을 준비하러 왔다. 예수님의 발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집안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말은 우리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은 그 이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때부터 과거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삶의 문제들이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술 먹자 그러면 그래 뭐 마음도 그런데 좀 한잔 하자. 그래서 또 술이 술을 낳고 거기에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고 근데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신분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갈등으로 일어나요.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또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뻔한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자체가 뭐예요? 내면에 이미 갈등이라는 툴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는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 이후에 벌어지는 그림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삶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삶을 상징화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신약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쭉한 절씩 그만할 때까지 교독을 합시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생명 없는 자들에 대한 이제 증상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거기 보니까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을 얻는 과정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새사람을 입었어요. 새사람.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홀로의 싸움 속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는 복이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걸 여기서는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죠. 군대 가면 훈련소에 입소하는 첫날 아주 속옷까지 싹 벗깁니다. 속옷까지 싹 벗겨서 뭘 입힙니까? 군복을 입혀요. 국방색 팬티에 아까 속옷까지 완전히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을 입히면 군인다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뭐 처음에 차렷도 제대로 못해요. 눈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정말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첫날 입수한 장병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본 훈련 한 6주만 받으면 어디서부터 바뀝니까? 말소리부터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어요. 뭘 입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놓고 성경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새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25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놓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세속적인 복을 얘기했나요? 아니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전부 소개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과 덕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본에 됩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누가 동기 유발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만한 동기나 계기가 발생하면 대본에 속에서 욕지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폭발하고 예수 믿는데도 정말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내려가서 차가 좀 이상하게 돼 있으면 아이씨 이게 어느 인간이야? 대본에 은혜가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다 쏟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해서 당장 확 사람이 완전히 100%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천천히 바뀌어요. 아주 이 육체의 내용들이 굉장히 성질이 질겨요.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낙지 같아요, 낙지. 얼마나 끈질겨요. 겨울가에서 놀다 보면 거머리 붙죠. 거머리가 얼마나 질깁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좀 어린 시절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시골 같은 데 겨울가에서 놀다 보면 시커멓게 거머리가 붙습니다. 거머리가. 그러면 그걸 손도 못 대고 막 울죠. 그 동네 형들이 고무신장을 벗어가지고 그 거머리 붙은 데를 막 때려요. 또 맞으니까 아프죠. 거머리 붙어서 놀래서 또 울고 맞아서 울고. 근데 그게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고 피를 보고 떨어져요. 결국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우리 속에 육체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정욕의 문제 이런 게 아주 질기게 우리 속에 옹골지게 뿌리 내려 있어요. 이거는 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 매일 제거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자라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말씀 읽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꼬라지를 못 부려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작업이 우리 속에서 무슨 작업입니까? 진멸하는 작업이에요. 진멸.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작업으로 표현된 단어가 뭐냐면 진멸하라, 제거하라, 멸절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의 삶의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 속에 뿌리가 깊게 올라오는 그런 죄악과 육체의 문제들을 진멸하란 말이에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했는데도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싸우리라. 끝장 볼 때까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거절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요소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놀랍게도 우리 신앙의 영역에는 아는 영역이 있고 무슨 영역이 있어요? 믿는 영역이 있어요. 이 두 스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결심도 하고 헌신도 각오해요. 오, 예스, 아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서서는 금방 그대로 됩니까? 안 돼요. 왜? 아직도 우리 속에 육체의 세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진멸시키고 뽑아내는 작업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매일. 한 번 탁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한 10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루 대가리 때린 막대기 가지고 3년 구꾸려 먹고 살아요.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래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늘 새날이 밝아오면 또 오늘 새 은혜가 필요해, 새 은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은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시지만 그리스도 안의 삶은 내 순종이 100%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100%, 100%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싸우라 라는 명령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 은혜 받고 이 새벽을 출발하면 드디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장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정문을 나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이 가나안의 삶 속에 뜨거운 헌신과 결단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승리가 내 순종을 통해 풍성이 누려지고 확인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젊은 부부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장차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이 되어서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